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18일 예루살렘 문제와 관련한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15개 안보리 회원국 가운데 14개 나라가 이 결의안을 지지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로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니케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자국 대사관을 어디에 두는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강요받았다며 잊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데니 다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며 유엔 안보리나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당사자가 나와서 직접 협상을 벌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가 상정한 결의안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지위와 관련한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해당 결정을 파기하고 모든 회원국이 결정을 따르지 말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시내 로널드 레이건 건물에서 안보와 무역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발표합니다. 새 국가안보 전략에는 무역과 국경 강화, 대테러를 목표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기 위해 미군을 강화하고 사이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한 전략과 정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전략 초안 작성에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한 공군기지에서 차량을 이용해 검문소로 돌진하던 남성이 총격을 받고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후 1시경 영국 중부 서퍽의 밀덴홀 공군기지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검문소로 돌진하려다 미군이 쏜 총에 맞은 뒤 체포됐습니다. 서퍽 경찰은 남성이 찰과상을 입었고 현재 구금 중이며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의 신원과 범행 동기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밀덴홀 공군기지는 사건 발생 뒤 일시 폐쇄됐고 현재 영국 국방부 병력과 미군 무장 병력이 경비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이 급유기지로 사용하는 맨데널 공군기지에는 미군 병력 3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미얀마에서 10월과 11월 사이 파괴된 로힝야 마을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18일 새로 파괴된 로힝야 마을 40곳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이후 모두 354개의 로힝야 마을이 부분 또는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얀마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 난민 송환 계획에 서명했던 같은 주간에 건물 수십 채가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휴먼 라이츠 워치 관계자는 로힝야 난민의 안전한 송환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약속이 단지 떠들썩한 선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5대가 18일 오전 한때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중국 전투기 2대와 폭격기 2대, 정찰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한국 방공 식별구역으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1시간여 비행 뒤 일본 측 방공 식별구역을 통과해 오후 1시 47분쯤 중국 방향으로 되돌아갔다고 한국 합참은 밝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치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17일 정전 사태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되면서 승객 수천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정전 사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돼 약 11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정전이 장기화되면서 공항 전체가 마비돼 1천여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전력은 17일 밤늦게 복구됐지만 항공기 운항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국제공항은 하루 2,500여 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승객 27만여 명을 수송하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입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티끌처럼 소용없어 보이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것이 된다는 뜻인데요. 최근 독일에서는 이 속담에 딱 들어맞는 일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트럭 운전사가 지난 30여 년간 모은 마르크화 동전을 그가 죽은 후 유가족이 유로화로 바꿔달라고 은행에 요청한 것인데요. 독일은 지난 2002년부터 유럽 통합화폐인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원래 자국의 화폐였던 마르크의 유통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은행에서는 기존 마르크화를 유로화로 바꿔주는 정책을 펴왔는데요. 이번에 유가족이 트럭에 가득 싣고 온 동전은 무려 2.5톤으로 약 120만 개에 달했습니다. 또 대부분 가장 작은 단위인 1페니와 2페니짜리 동전으로 녹이 슬거나 달라붙은 동전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계산해야만 했는데요. 직원들이 6개월에 걸쳐 동전을 센 결과 모두 8천 유로, 미화로 약 만 달러에 가까운 돈이었다고 합니다. 독일 언론은 이 적은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 화제가 된 이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기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19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신의주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U2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Sweetest Thing, 가장 달콤한 것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Baby'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로, 북한을 도전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합니다. 칠레 대선에서 보수파 세바스티안 피니에라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국제사회가 지난주 미얀마 당국에 체포된 기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새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기자들에게 70쪽 분량의 관련 문서 요지를 소개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요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무역과 국경보호 그리고 대테러 대책이 세 가지 주제인데요. 안보 전략인데 무역이 주제로 꼽힌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전략을 짜는데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USA Today지가 전했습니다.
예,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안보 전략인데 왜 경제부처 담당자들이 나서서 이 무역을 주제로 뽑았을까요?
네, 국가안보는 곧 경제안보를 뜻하는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걸로 USA Today는 설명했는데요. 이 새 안보 전략에서는 불공정한 세계 무역 관행이 미국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전제에 따라서 경제적 경쟁에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을 모든 영역에서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위협과 적수로 정의했다면서 내년부터 중국에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언론에 미리 밝혔습니다.
네, 중국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자로 규정했는데 이 러시아도 경쟁자로 꼽았다고 하셨죠?
네, 러시아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런데요.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쪽으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위협이자 경쟁으로 새 안보 전략에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위협 요인으로 꼽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중국해 일대 군사시설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 대한 이 대책은 뭔가요?
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군사 부문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기존 질서를 해치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선언할 건데요. 무역, 군사 각 분야 국제기구로 이들을 포용해 협력하는 전 미국 행정부 정책이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라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북한 문제도 새 안보 전략에 포함된다고요?
예,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이자 경쟁자로 규정한 반면에 북한은 위협과 도전으로 명시했는데요. 북한, 이란, 이슬람 무장 세력이 테러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이들 나라를 이끄는 세력을 불량 정권으로 선언할 거라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얼마 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는데요. 새 안보 전략에서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수량과 종류, 효율이 증가하고 사정거리가 늘면서 미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수단이 되고 있다고 명시한 걸로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화학, 생물무기 개발도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쟁자나 도전으로 명시된 해당 국가들의 반응이 알려졌습니까?
네, 무역에서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된 중국이 즉각 반발했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이라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시각을 부인했습니다. 중국은 직접 또 간접적으로 미국에 26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화 대변인은 설명하면서 미국의 새 안보 전략은 중국과의 신뢰를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적극적 반응을 보였는데요. 관영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는 사평에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침략한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는 엉뚱하고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영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압박해서 경제적인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잘못된 조치를 할 경우에 중국도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한편 이 안보 전략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통화를 했다고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테러 예방을 도와준 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관영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덕분에 얼마 전에 테러를 막고 또 범인 7명을 검거했다면서 러시아도 미국이나 미국인을 노린 테러 첩보를 입수하면 즉각 알리겠다고 말한 걸로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예, 이 CIA가 러시아에서 이 테러를 막도록 도와준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슬람 극렬 무장단체 IS 분파 조직원들이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카잔 성당과 또 인근 번화가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모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CIA가 관련 첩보를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보안국이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이 범인들의 근거지를 덮쳐 체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이 푸틴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죠?
네, 두 정상은 이보다 며칠 앞서서 전화로 북한 문제들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17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 통화한 건데요. 워싱턴포스트는 각 나라 정부 사이에 테러 정보를 공유하는 건 흔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상대국 정상에게 감사를 전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남미의 칠레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군요.
네, 17일에 실시된 칠레 대선 결선 투표에서 중도우파인 세바스티안 피네라 전 대통령이 약 55% 득표율로 45%에 그친 중도 좌파 알레한드로 기에르 상원 의원을 꺾고 4년 만에 다시 집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페루에 이어서 칠레까지 우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 좌파 정권의 쇠퇴가 명확해지는 흐름입니다.
예,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 당선인 어떤 인물입니까?
네, 1970년대 신용카드 사업으로 성공한 뒤에 중남미 최대 항공사인 란, 또 축구팀인 콜로콜로, TV 방송 채널인 칠레비시온 등의 지분 상당량을 매입한 억만장자 사업가입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세계 부자 순위 745위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칠레의 트럼프다 이렇게 부르는 현지 매체들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예, 자 물러나 있던 피네라 전 대통령을 칠레 유권자들이 다시 불러들인 이유는 뭘까요?
예, 경제가 첫 손에 꼽히는데요. 칠레 헌법에 대통령 재선은 가능하지만 연임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는 피네라 전 대통령이 나설 수 없었습니다. 첫 재임 기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던 게 이번 재선에 성공한 바탕이 된 걸로 현지 매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제 구리 가격의 상승 등에 힘입어서 칠레 경제는 연평균 5.3%가 성장했고요. 실업률은 5-6%대에 또 물가 상승률은 3%로 중남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남겼습니다.
네, 이 좌파에서 우파로 이 중남미 주요 국가 정권이 바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 남미를 휩쓸었던 온건 사회주의 좌파 물결, 이른바 핑크 타이드도 잦아드는 흐름인데요. 2015년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우파 성향의 대통령이 잇따라 집권한 데 이어서 이듬해 페루에서도 경제학자 출신인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고요. 또 멕시코, 파라과이에서도 중도 우파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에서도 사업가 출신의 우파 성향인 올란도 에르난데스 현 대통령 재선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와 언론단체들이 지난주 이 미얀마 당국에 체포된 기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미얀마 로힝야 난민 사태를 취재하던 외신 기자 두 명이 미얀마 당국에 체포됐는데요.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당국에 체포된 두 명의 기자는 미얀마 현지 출신으로 이 로이터통신에서 일하던 와론과 초소에우 기자인데요. 지난 12일 미얀마 양곤 지역에서 당국에 체포된 뒤 아직까지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들이 왜 미얀마 당국에 체포된 건가요?
예, 이들 기자는 지난 12일 양곤 외곽에서 경찰관들을 만나러 갔다 체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는데요. 당시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로힝야 난민 사태를 취재 중이었습니다. 이들을 태워준 로이터통신 측 운전기사는 이들이 경찰서 근처 식당으로 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요. 미얀마 정보국은 해당 기자들이 외국 언론과 공유하려는 의도로 불법적으로 경찰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고 수갑을 찬 이들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들 두 명 기자 외에 경찰관 두 명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예,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네, 미얀마 정보국은 성명에서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시행되어 온 공직자 비밀법에 따라서 기자들과 경찰관들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 당국이 아직 이들을 기소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틴저 대통령이 두 기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공직자 비밀법에 따라서 사법 절차를 진행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 자 유엔과 국제사회는 연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이 이들 기자의 석방과 미얀마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요. 미국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이들의 즉각 석방과 사건의 정황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이번 사건은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기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언론 보호 단체들도 역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언론인 보호위원회는 해당 기자들이 미얀마 당국이 최근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체포됐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요한 국제 현안인 로힝야 사태를 보도하는 기자들의 취재 활동에 심각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도 기자들의 체포에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될 수 없다면서 이들에게 적용될 걸로 보이는 기소 혐의는 전적으로 가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야옹산 수치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집단 학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UN 인권 최고 대표가 18일 로힝야족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탄압의 속성을 볼 때 인종 학살 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군사 작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인종 학살 결정이 특히 상부에서 내려진 걸로 보인다면서 책임자들은 국제사회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영국 BBC 방송은 현재 미얀마의 사실상 지도자인 수치 국가 자문역이나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8월 말에 시작된 정부 공격으로 최근까지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이라는 정계의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특검이 트럼프 정권 인수위의 이메일을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반응입니다. 공화당이 세제 개편안 통보에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주 중에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UFO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거취에 대해서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기자들로부터 뮬러 특검의 해임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는데요. 그러자 아니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뮬러 특검이 트럼프 정권 인수위의 이메일을 다량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이메일에 뭔가가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다면서 공모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 뮬러 특검이 정권 인수위의 이메일을 확보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네, 뮬러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 13명의 이메일을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일 이후 취임식이 있었던 올해 1월 20일까지 오간 이 수천 건의 이메일이 해당하는데요. 이메일 내용에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정책 방향, 내각 지명자 후보들의 평가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예, 그 뮬러 특검팀이 해당 이메일을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특검팀이 연방정부의 시설을 관리하는 조달청에 인수위 이메일을 요청했습니다. 이 조달청은 인수위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컴퓨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특검에 관련 이메일을 제출했던 건데요. 하지만 지난 9월 1일에 이 이메일을 제출하면서 트럼프 인수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정권 인수위의 코리 랭호퍼 변호인은 16일 상원과 하원 정부감독위원회에 서한을 제출하고 조달청 직원이 해당 이메일들을 특검팀에 제출한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랭호퍼 대변인은 변호인은 또 이 특검팀이 문제가 되는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부 이메일의 경우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변호인과 관계자들 간의 민감한 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런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걸 특검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 변호인은 계정 주인의 허락을 받거나 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메일을 획득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 백악관의 공식 반응도 나왔나요?
네, 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이 특검팀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 조만간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에 관여했고 또 이 과정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러시아 측과 결탁했다는 의혹인데요. 현재 특검 외에도 연방 상하원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수사를 위해서 로버트 뮬러 특검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자신의 측근을 겨냥한 뮬러 특검의 수사에 불만을 표시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에도 이 러시아와의 공모는 결코 없었다면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거기다 주말에 특검이 인수위 이메일을 다량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이라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해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공화당 중진 의원인 존 코닌 상원의원 역시 17일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을 해임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여러 정책이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히면서 실패했는데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첫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세제개혁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인터넷 트위터에 대선 후보 당시 미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모든 노동자 가정을 위한 엄청난 감세를 약속했었다며 이제 며칠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며칠 안에 세제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공화당이 지난 15일 세제개편안 상하원 협의안을 일부 수정한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우선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있을 상원 표결에서도 그동안 세제 개편안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 2명이 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원했던 대로 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12월 25일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이 그동안 세제 개편안이 막바지 단계에서까지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상원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나왔었는데요. 이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데 50표가 필요한데 이 상원의 공화당 의석이 52석이니까 반대표는 이제 두 표만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밥코코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던 건데요.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를 우려했던 코코 의원은 하지만 15일에 이 성명을 발표하고 최종안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 고심 끝에 국내 기업을 도울 수 있는 한 세대에 단 한 번 있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제 개편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루비오 의원 경우는 이 자녀 관련 공제가 부족하다고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뭐 말씀드린다면 부양자녀 세 공제로 17살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이 국세청이 공제를 하거나 돈을 돌려주는 그런 항목을 말하는데요. 루비오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혜택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의 요구대로 최종안에서 부양자녀 세 공제가 확대되면서 루비오 의원 역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상하원의 최종 합의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15일에 공개된 법안이 1,000쪽에 넘는데요. 뭐 주요 내용을 보자면 우선 기업에 매기는 세금, 그러니까 이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 현행 35%에서 21%로 낮춰집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20%까지 이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세수 감소분이 늘어나는 데 대한 논의 끝에 21%로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개인 세율은 어떻습니까?
네, 최고 세율이 39.6%에서 37%로 하향 조정되면서 부유층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녀 한 명당 $1,000씩 공제해주던 부양자녀 세액 공제는 $2,000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양자녀 세액 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 혜택과는 달리 이 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이 전액 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공제, 그러니까 이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는 $2,000로 두 배가 늘어나지만 또 돈으로 받을 경우에는 $1,400만 돌려받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외에 눈길을 끄는 항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지방 정부에 내는 소득세나 재산세의 경우 모두 $10,000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 항목을 없애거나 제한하기로 하자 이 뉴욕 등 지방 소득세나 재산세가 매우 비싼 지역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살리는 것으로 타협이 됐습니다. 또 학생 대출이자 공제와 의료비용 공제 등의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자, 하지만 이렇게 그 세금을 감면해주면 세수가 부족해져서 나라빚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재정적자 증가분이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8년간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세수 부족분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여전히 불만이 높고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마이크 노 톰슨 하원 의원은 민주당 주간 연설에서 이번 세제 법안은 부자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세금 감면으로 일부 중산층의 세금이 줄어들겠지만 결국에는 수백만에 달하는 중산층과 노동자 가정의 세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최종 세금 법안은 이번 주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통과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UFO 관련 연구를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16일 UFO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5년 전에 종료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고등항공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인데요. UFO의 출현을 연구하는 이 비밀스러운 프로그램을 위해서 국방부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네. UFO의 존재 여부, 사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는 사안인데 이 국방부가 관련 연구를 실제로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UFO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뜻하는 영어의 줄임말인데요. 비행물체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새에 의한 것인지 또는 비행기인지 빛에 의한 현상인지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외계인의 비행체라는 그런 의혹이 나왔고요. 또 뭐 세계 곳곳에서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논란이 이어지면서 미국 국방부에서 관련 연구를 한다는 소문이 있긴 했는데요. 이번에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를 통해서 국방부가 UFO 연구 프로그램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예. 자, 그럼 이 관련 프로그램은 이제 완전히 중단된 겁니까?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예산이 5년 전에 중단됐지만 관련 프로그램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방부 직원이었던 루이스 엘리존도 씨의 말을 인용해서 예산이 중단된 이후 최근까지도 미 해군과 중앙정보국, CIA 등과 함께 관련 연구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또 엘리존도 씨가 지난 10월에 UFO 연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사임을 했고 후임자가 관련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는 좀 다르군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과 로이터통신 등이 전한 미 국방부 대변인의 공식 답변을 보면 예산 지원에 있어서 이 더 높은 우선순위의 사안을 위해 지난 2012년에 UFO 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이는 국방부 최선의 이익을 위한 변화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게 된 배경도 관심을 끌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UFO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난 2007년 당시 이 상원 민주당 대표였던 해리 리드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네바다주가 지역구인 리드 전 의원은 UFO를 포함한 우주현상에 오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리드 의원의 요청으로 배정받은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리드 전 의원의 친구이자 억만장자 기업가인 로버트 비글로 씨가 운영하는 우주항공회사로 배정됐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 비글로 씨 회사와 국방부가 실제로 밝혀낸 내용이 있습니까?
국방부는 비글로 씨 회사와 함께 가시적인 추진력 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비행물체를 연구한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비글로 씨는 지난 5월에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서 외계인이 존재하고 있고 UFO가 우주를 방문했다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비글로 씨는 현재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함께 우주에서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내게 기대도 돼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Tossing and you're turning and you just can't fall asleep, I'll sing a song beside you. And if you ever forget how much you really mean to me, every day I will remind you. Oh,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Are supposed to do, oh yea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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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큰 사안이라면 로힝야 사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 당국이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탄압하면서 국제사회는 인종 청소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고향을 떠나 방글라데시로 건너간 로힝야족이 60만 명이 넘는다는데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미얀마에서 탈출한 로힝야 난민 중에는 미국으로 오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미국인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주인공은 다른 난민들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곤 있지만 미국에서도 다른 난민들보다 훨씬 더 큰 장벽들을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 바로 로힝야족 난민 이야기를 함께하려고 합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시의 조용한 주택가. 한 남성이 근사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섭니다. 선글라스까지 쓰고 능숙하게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미국에서 꽤 오래 산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포트웨인시의 유일한 영어 로힝야어 통역사 하미둘 하산 씨입니다. 2015년 미국으로 온 하산 씨는 처음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땐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하산 씨는 로힝야 출신 난민들의 영어 통역을 하는 통역사로 유명합니다.
I speak the five different languages. Bengali, Hindi, and Malaysia, English and my own.
저는 미얀마어 외에 다섯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어, 힌두어, 말레이시아어, 로힝야어, 그리고 이제는 영어도 하게 됐죠. 저는 고향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으로 살면서 정체성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신분증이나 여권을 가져본 적도 없고요.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죠. 여행도 갈 수 없었고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자마자 저의 정체성이 너무 뚜렷해졌어요. 영어 통역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 이제 저의 사명이 됐죠.
하산 씨는 다른 건 몰라도 누구보다 뛰어난 언어 습득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 지역의 언어를 금방 익혔고 미국에 와서도 2년 만에 영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르게 됐죠. 그리고 하산 씨는 영어 실력 덕분에 포트웨인시 로힝야 이민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So here is nobody translate for the Rohingya.
이 지역에서 로힝야어를 영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유일한 로힝야 통역사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 전화기는 밤에도 낮에도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사람들이 병원을 가거나 관공서를 찾을 때 통역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요.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갈 때도 함께 가곤 합니다.
하산 씨는 원래 가톨릭 자선단체에서 통역 일을 했었습니다. 로힝야 난민들이 인디애나주에 정착하는 걸 돕는 단체였죠. 하지만 보수를 좀 더 많이 주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자선단체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대신 일하지 않는 시간엔 사람들의 통역을 돕고 있다고 하네요.
Sometimes I can give them time. Whenever they need me, they need my assistance. So if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거나 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지역 모든 사람의 통역을 다 도울 수는 없거든요. 로힝야어 통역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포트웨인시에는 현재 로힝야족 출신 난민이 약 150가정 있는데요. 하산 씨는 포트웨인시에 최초로 정착한 로힝야 난민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하산 씨는 미국에 정착한 후 다른 가족들도 다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었다는데요. 하지만 고향 미얀마 라카인주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군인들이 한밤중에 저희 고향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형들과 형수님 등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당시 집에 계시지 않았던 저희 어머니는 목숨을 건졌는데요. 어머니 말씀이 미얀마 군인들이 집을 불태우기 전에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자고 있던 가족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결국 집과 함께 잿더미가 됐다는 겁니다.
하산 씨는 지난 7월 그렇게 두 형을 잃었습니다.
하자다.
마을을 도망친 어머니는 피난길에 다리에 총을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 난민촌에 다다를 수 있었고 난민촌에서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각지로 흩어진 가족들과 재회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The firehouse and when they try to run away.
그들이 도망치려고 할 때 미얀마 군인들이 그들을 쐈습니다.
예.
다른 로힝야 난민을 위해 통역을 하고 있는 하산 씨. 이들의 이야기 역시 자신의 이야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선을 넘어 가까스로 미국에 오게 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하루빨리 고향의 로힝야족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포트베인시에 사는 미얀마 출신 난민은 모두 6천 명이 넘는데요. 미얀마가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또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이나 박해가 있다 보니 서로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난민들이 미국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로힝야족의 경우 언어도 다르지만 종교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일부 난민들의 지적인데요. 이런 난민들의 특이한 상황은 미국 당국자들에게 매우 낯설고 다루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트웨인시의 톰 헨리 시장은 미국에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 try to pride ourselves in being a welcoming community, inclusive community, a community that
우리 포트웨인시는 누구나 환영하는 도시라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 어디서 온 난민이라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들 난민이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장담하건대 민족 간에 서로 반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포트웨인시는 아주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헨리 시장의 약속은 하산 씨를 비롯해 모든 로힝야족 난민들이 바라는 바인데요. 하산 씨는 미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도 개인적인 성취나 성공보다는 바로 로힝야 이민자들의 안녕이라고 했습니다.
We are all refugees and we have to live together.
고향 미얀마에서는 서로 어떻게 지냈든 이곳 미국에서는 서로 배척하지 않고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난민으로 미국에 왔으니까요. 고향에서는 평화를 찾지 못했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평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민족 간의 차별 없이 하나의 미얀마인 이민 사회를 이루는 것이 저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미얀마 로힝야족 출신 난민으로 미국에서 통역사로 활동하는 하미둘 하산 씨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나는 미국인입니다는 오늘 이 시간이 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사연을 가진 난민들, 사선을 넘어 낯선 미국 땅에 와서 고생도 했지만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곳곳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기적과 같은 난민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하면서 물어볼 때 난 상관없어, 너가 골라. 또는 너 마음대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이 표현을 직역하면 너한테 온 전화야지만 너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야지. 또는 내 마음대로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care where we eat. It's your call. 나는 어디서 먹을지 상관 안 해. 너가 결정해. I can't make that decision for you. It's your call. 그 결정을 내가 해줄 순 없지. 너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 I love the idea, but it's not my call. 너무 좋은 생각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It's ultimately her call, not mine. 결국은 그녀의 결정이야, 내 것이 아니라.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오늘은 It's your cal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관리가 소홀하거나 남아도는 수많은 무기와 군수품이 안보상 위협과 인도주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테러 분자들과 반군 세력, 그리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자들의 손에 불법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뢰와 불발탄, 전장에 남겨진 폭발물 등으로 인해 해마다 수천 명이 숨지거나 불구가 됩니다. 이는 분쟁 이후 안정화와 재건 작업의 걸림돌이며 장기적 발전을 저해합니다. 미국 정부는 분쟁을 겪은 지역이 안전한 공동체로 재건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상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재민들의 귀환을 도와 빠른 경제 회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미 국무부 산하 무기 제거 감축국은 미국 정부의 이런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안전한 지구를 걷기 위해라는 제목의 연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지난 12일 발간된 최신 보고서는 1993년 이래 29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 정부가 벌인 관련 사업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미국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소형 무기와 군수품 수거, 지뢰와 폭발물 제거 작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재래식 무기 제거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업이 단순히 지뢰와 폭발물 제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뢰와 폭발물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후 복구 사업을 더욱 촉진케 하는 일자리도 만들어냅니다. 재래식 무기 제거는 광범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복잡한 작업입니다. 때문에 미 국무부와 국방부, 국제개발처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해외 정부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재래식 무기와 군수품을 감축하고 무기 저장소 보안을 강화하며 지뢰와 관련한 각종 인도주의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티나 카이다노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재래식 무기 제거를 위한 지원은 미국 국가안보정책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다노 수석부차관보는 이 사업의 성공이 의회의 초당적 지지와 국민들의 성원의 바탕을 두고 있다며 이들은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 미국에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